네,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먼저 인사들 하시면 좋겠네요. 앞에 계신 분들은 뒤에 계신 분들이 잘 안 보이시니까 한번 둘러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성도님들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면서 나의 기쁨이 그들에게 있도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위로를 나누는 것은 귀한 일이고 정말 복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시작할 때 이제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또 피아노 반주를 해주시는 분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영적인 그 분위기에 이렇게 잘 크리에이트 된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인데 저는 그래서 참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 또 반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통역이요? 아, 그래요? 네. 네. 하여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네. 영어권이 계시는군요. 네, 알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상당히 좀 어려운 말씀인데 통역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말을 전혀 못하시는 모양이죠? 아, 그래요? Well, and today I would like to give a message from Hebrew chapter 4, verse 1 through 9. It is about the rest of the believer.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서 특별히 안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거 되게 원고가 쉽지 않은 건데 그리고 내용이 굉장히 오늘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혼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통역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어서 그냥 이렇게 한국말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저자를 알 수 없죠.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냐라고 생각하지만은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저자가 시험과 박해를 겪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이 히브리서입니다. 당시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요, 신체적인 그런 공격이나 또는 약탈 등 또 위험을 경험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고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 때문에 조롱을 받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모든 어려움을 기쁘게 받아들였으나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에서 떠나갖고 그 배교자가 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들은 이 타협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심판 또 시험과 박해를 겪고 있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닻을 든든히 내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안정된 상태로 크리스찬으로서의 성숙함으로 향해 나아가기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서 혹시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 지금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에 대한 귀한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 다음에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7일이 되는 날에 하나님은 쉬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본문의 메시지는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안식의 본래적인 그런 의미는 단순히 이렇게 일상적인 삶을 반복하는 일을 멈추고 쉬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이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그 다음에 몸과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고 새 힘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안식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제7일에 안식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시지 않냐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은 이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재충전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변화를 받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가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정말 놀라운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시간이면서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희들을 불러주셨고 이제 제7일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발견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엿새 동안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 그 다음에 엿새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는 복된 날을 맞이하며 참된 그 안식을 누리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6일 동안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제7일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구별하신 그날 안식일을 주셨는데요. 안식이라는 말은 카타파우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그것은 아래에 머물다, 그 다음에 그늘에서 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하라, 뭐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의미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그늘에서 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이제 일곱째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그 다음에 아버지로 믿지는 않았는데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었고 그 다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구세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먼저 소개를 하시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아버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의 모든 뜻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여러분들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는 쉽지가 않다라고들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희들은 쉬워져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쉽고 편안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인생은 예수를 믿을수록 너무너무 쉬워지는 겁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참 행복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늘 여기 서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인데 연세가 많이 드신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설교는 갈수록 어려워진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설교가 어려워지는가 생각해 보면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설교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는 설교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건 아니고 항상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강단에 서면 설수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설교하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시간이 되기 때문에 뭐 저는 그렇게 설교가 힘들다라고 생각이 안 되어지고 설교하면 할수록 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매일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요. 우리 오상현 목사님이 이 캄보디아를 가시고 난 다음에 뭐 3주 동안 매일 죽으나 사나 그냥 말씀을 전해야 되는 위치에 딱 들어가니까 약간의 긴장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매일 섬기한 적이 없는데 이제 매일 설교를 해야 되는군요. 그것도 3주 동안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던 한 번도 매일 설교를 한 적이 없었는데 3주 동안 연이어서 계속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 게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설교는 할수록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할수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목사는 설교를 해야 살아가는구나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나 자신에 대해서 느끼게 된 건 목사는 설교를 하면서 살아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정말 신앙생활은 쉬워져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정말 고역입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뭔가를 쟁취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해서 나온다면 그거는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되는 것인데요. 인생이 꼬이고 힘들어지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언제 여러분들 짜증이 납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굉장히 짜증이 나죠. 그죠? 우리가 화를 낼 때 또 대인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그 순간은 언제냐면요.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뭐 부부관계도 똑같은데요. 부부가 하나가 돼서 서로 사랑하면서 신뢰하면서 또 우리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많이 알면 알수록 사랑과 신뢰와 존경하는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이 더 착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자꾸 내 뜻을 내세우면은 그 다음부터는 평화가 아니라 괴로움이 있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 뭐 저보다 연세가 다 많으신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 그게 우리 삶 가운데서 그냥 느끼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 왜 어려워지는가 그럴 때에 내 생각이 버려지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은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게 부부관계이고요. 그다음에 말이 쉽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신 것과 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렇게 사랑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 참 어렵습니다. 그죠? 사랑 참 어렵다라는 설교를 제가 한번 10여 년 전에 들은 것 같습니다. 그분을 열심히 사랑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신 거죠. 그래서 세상은 참 사랑하기가 힘들다 그랬는데 정말 사랑하면 그 다음에 쉬워지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마음이 변하면 그 다음에는 사랑을 실천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신앙생활이 어렵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그게 잘 안 될 때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 나의 일을 쉬고 그 다음에 주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일이 다 쉬워지는 겁니다. 내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일을 했어요. 그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 힘으로 살면서 우리가 돈을 벌어서 살고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우리는 다 했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입니다. 내 힘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일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내 힘으로 자식을 공부시켰던 일, 그다음에 먹고 하려고 먹고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일들 계속하다 보면 점점점 더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다음에 내 의지로 죄를 이기려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스스로에게 세상을 한번 이겨보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세상을 이길 자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내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정말 안식을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쉼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정말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때로는 힘들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은 굉장히 무거운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것이 무거운 것이 아닌데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짐을 지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그 다음에 주인으로 모시고 가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쉬워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요, 그 안에는 평강이 있고 그 안에는 쉼과 안식이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예수 믿는 그 세월이 많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점점 더 지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요. 근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일까? 또 어려워질까? 그럴 때는 아마도 내가 내려놓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 자신을 돌이켜봐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언제 가장 힘들었냐? 내 뜻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냥 몸부림칠 때가 가장 어려웠더라고요. 근데 돌이켜보면요, 그때 내가 왜 그랬는가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살아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이 역사를 안 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 거를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맞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는데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이제는 내가 죽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은 그 다음부터 인생이 쉬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의 마음속에 평강과 쉼과 안식이 있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안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안에 생수가 터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이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과 쉼과 안식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다음에 들려오는 뉴스를 접하면은 우리는 항상 기가 죽게 돼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이제 그 디폴트가 좀 끝났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스냅이라는 그런 그 연방정부에서 또 주정부에서 주는 그런 옛날에는 푸스탬프라고 불렀는데 그거를 만약에 끊겨지면은 4,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정말 힘든 난감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만날 이런 그 케이스가 돼서 미국 삶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뭐 가난한 사람들만 힘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면 세상에 살아갈 맛을 잃어버린단 말이죠. 그런데요, 뭐 그거와 관계없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항상 동행하신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이 있다면요, 저희는 뭐 그런 것들을 별로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식도 하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나로 하여금 금식을 가끔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생각하면 뭐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야, 내가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왕 뭐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끊어버리시고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생각하면 뭐 문제될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먹는 데 목숨을 거는 분들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힘들구나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괴로움이고 고통인데요. 모든 건 생각이 나름에 달려있는 거고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좌우되는 것이지 뭐 환경이 변하고 어려움이 있고 뭐가 끊겨지고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 굉장히 만만치 않지만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모든 것들이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그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두려워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혹시 너희들 중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안식의 본래 의미는 단순히 일상적인 것을 멈추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멈추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재충전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요. 예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변화가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치유함을 받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염려, 걱정들이 떠나가 버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예배 시간 중에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데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고 축복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 위해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하게 하여 주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데요. 이것을 좀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안식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뭐 신학적인 용어가 좀 어렵죠.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이 안식이라는 게 뭘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삶 가운데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신다면은 뭐 간단한 겁니다. 구속사적인 의미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안식에 들어가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서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죠? 딱 두 명만 빼놓고 나머지는 하물며 모세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면요. 그림자로 해석해야 된단 말이죠.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딱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 그다음에 그 다음 세대에 태어났던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범죄하지 않았던 다음 세대들을 빼놓고는 아무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혹시 이르지 못할까 자가 있을까 함이로다라고 우리에게 경계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구원 받았느냐 구원 받지 못하느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까봐 걱정하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두려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정말 구원의 은총뿐만 아니라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데 평안함이 있고 안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은 상당히 쉽습니다. 이 과거의 안식은 뭐냐면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음이 강팍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영적인 전투 속에서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라고 주신 땅이 아니고 그곳에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주 훈련이 잘 돼 있는 군사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에는 여리고 성이라는 난공불락의 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들어가서 쟁취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쟁취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자들은 구원을 못 받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놓쳤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고 영적인 전투 가운데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아직도 사단이 살아있단 말이죠. 아직도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오고 있는 영적인 존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움을 하고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영적인 전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기가 힘든 거죠.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안식을 누리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주님이 싸우시는 전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무기를 줘서 들어가서 싸우라고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이미 이들이 들어가기 이전에 저 이방인들의 마음속에 간담을 녹이게 할 만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모르는데 이방 나라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듣고 전에 듣고 난 다음에 이들의 마음이 녹아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말씀은 들어가서 그냥 너희 힘으로 싸우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전쟁인데 들어가서 확인해보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요단강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홍해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싸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오는 모든 적군들을 그런 군사들을 다 멸망시키는 일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 황당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요. 그런데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약속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만끽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들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라고 8절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이 지금 이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은요 예수아라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구속자사적인 의미에서 안식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안식을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미래에 있는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라고 약속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 말씀이요. 저희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도 안식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요 미래의 안식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아직도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될 그런 일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에 우리가 정말 누릴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히 쉬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불신자의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목사님이 불신자의 친구를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 뭔가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 주위에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예수 믿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시는지 모르지만 평신도 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 주위에는 정말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이 천지때깔입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부담으로 다가오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나가서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저희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뭐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고 정말 마음이 강팡하셨던 분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변화를 받고 난 다음에 저희 어머니는 전부 불신자들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도대체 저 아줌마가 어떻게 저렇게 변하게 됐느냐.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변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집에 수없이 많은 분들이 방문을 했다니까요. 아주머니 도대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당신같이 그렇게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어떻게 변해갖고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한번 들어봅시다.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딱 한마디밖에 모르셨어요.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그 말씀을 5년 동안 증거하시다가 가셨는데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18년 동안 그렇게 예수를 안 믿으려고 뒤로 빼시던 이 양반이 변하니까 주위에 수없이 많은 불신자들이 와서 도대체 아줌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당신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당신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냐? 우리도 알고 싶다는 거죠.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5년 동안 하신 말씀은 뭐냐면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확신이 있는데 나는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만 5년 동안 매일 증거하다 가셨습니다. 복된 삶을 살아가셨어요. 63년 동안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무당같이 귀신이 집짓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던 양반이 예수님 믿고 변하고 난 다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어머니에게 복음은 뭐 복잡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만 천국에 간다. 그 얘기만 아신 게 그거밖에 없어서요. 예, 그 얘기만 하고 가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보니까 너무 좋다. 거기는 누구나 다 가야 될 나라고 황홀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같은 죄인은 못 온다 하더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천국에 가십시다. 우리 어머니에게는 그게 복음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아마 구원을 받았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 불신자들의 친구였거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살아셨던 분이니까 참 쉽더라고요. 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변해보십시오. 바로 합니다. 누가 제일 먼저 하냐면 나랑 친했던 불신자의 친구들이 많으셨다면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알아볼 겁니다. 야,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물어볼 겁니다. 오기 전에 말씀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찾아옵니다. 그리고 물어볼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변하게 했는가?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안식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세상에는 막 그냥 나가면 깔려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7시에 일어나서 우리 오 목사님 때 그 산책을 하는데 그냥 중동 사람들인 것 같더라고요. 중동 사람들이 다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지만은, 이야, 이 전도의 대상자들이, 대상자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것을 제가 새삼 느꼈습니다. 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어쩌면 뭐, 메릴랜드쯤에 이사와서 살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면 내가 이제 앞으로 이 타겟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 중동 사람들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여기는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 또 어느 권사님이죠. 권사님을 픽업하러 사모님이랑 같이 갔는데 거기도 보니까 낯선 사람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부지런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분들은 우리 한국 분들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중동 사람들도 상당히 부지런하더라고요. 아침부터 그냥 일을 가는지 아니면 이제 산책을 나왔는데 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의 문제만 바라보면서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우리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근데 문제를 당면한 분들은 너무너무 문제가 커요. 골치가 아픕니다. 제가 남의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다 문제투성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할 일을 주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길이 보이는 인생은 아름다운 겁니다. 그죠? 나는 길이 안 보입니다. 깜깜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깜깜한 길을 많이 헤매봤는데요. 그거는 그냥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그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왜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 크게 될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크게, 괜찮습니다. 갈렙은 70, 그죠? 네, 70의 나이에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맹하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80의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제가 데이케어 센터를 좀 가보니까 8학년쯤 돼야 데이케어 센터를 가더라고요. 7학년은 아예 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 오래 건강하게 사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요. 8학년 되시는 분들이요, 데이케어 센터에서 얼마나 재밌게 지내시는지 몰라요. 그럼 그렇게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건강하게 사시는 이유는 혹시 이분들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의 자녀를 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건강도 허락해 주셨구나. 지금은 120세대가 된다고 그래요. 120세까지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너무 오래 살면은 젊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수명을 연장해 주신다 그럴 때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구나. 그렇잖아요. 이야, 참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폐를 끼친다고 그러면 재미가 없고요. 그게 아니고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생각하면요.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세가 드시면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게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큰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께 인도하고 한 명이라도 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